예,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에서 가장 뚜렷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 오늘 제가 좀 약간 다른 초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렇게 좀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 분노에 대해서, 벌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벌주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도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미 한 100여 년 전에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들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40장이 넘어가서 어떤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빌론에게 망할 것이지만 바빌론 포로에서 내가 불러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는 우상의 제물이 올라갔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이 죽었거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파괴됐고, 그 성전에서 우상의 제물은 올라갔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기를 시작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불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다시 한번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52장을 봤습니다. 마지막 장에 우리 그 마지막 절에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 바빌론 포로를 불러낼 그 유대인 지도자가 너무나 형편없는 겁니다. 우리 기대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사야서 53장에서 지금 그 유대 백성을 불러낼, 그 바빌론 포로에서 끌어낼 그 유대인 지도자가 상상 외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오늘 53장 1절에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선입관 갖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낼 너희들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고운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풍채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좋은 장점과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길 이유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절망스러운 겁니다. 더 낙심스러운 겁니다.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낸다면 힘 있는 자가 와야 되고 능력 있는 자가 와야 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럽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뭐 미국 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후보됐고 아마 힐러리가 이제 곧 이제 거의 뭐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그 힐러리 경쟁자 버니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Hillary is the lesser of the two evils. Hillary is the lesser of two evils. 어떤 의미가 되냐면 두 사람의 악한 자가 있는데 그게 트럼프고 그게 힐러리인데 그래도 힐러리는 그 사람보다 트럼프보다는 악하지 않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둘 다 형편없는데 둘 다 악한데 누구를 찍느냐. 우리도 지난 주일날 우리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악하다면 윤리적으로 악하다면 우리 투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합니다. 사람의 선악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합니다. 사람의 선악의 기준은 오늘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선입니다. 오늘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미국 국민들은 분명히 투표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게 선입니다. 힐러리가 자신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버니 샌더스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모르고 있냐면 그는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윤리성도 갖춰야겠지만 윤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어떤 그 받쳐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선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53장에서 자신들의 메시아 인도자를 기다리는데 지금 어떤 인도자가 오냐? 자신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약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게 믿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 유대인들의 고민입니다. 고민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고민이 있는데 이건 역사적인 건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 끌고 갔는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의 가장 골치 아픈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 오면 고민스러운 겁니다. 어떤 고민스러움이 있냐면 정말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켜서 자신의 나라에 이끌고 왔는가 합니다. 그걸 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숙제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대답이 나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이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집사 빌립이 아마 가만히 어디에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집사 빌립에게 너 유대 광야로 내려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라니까 빌립이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마차가 하나 지나갑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내시 그 고관이 타고 간 마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아마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대교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에게 마차에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환관이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겁니다. 그러게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빌립이 질문합니다.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아느냐?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제가 어떤 종교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그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 말씀 뭐냐면 지금 그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그 이디오페 네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갈,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그 유대인은 곤욕을 당합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는 겁니다. 양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말 못하는 잠잠한 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로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해도 아무도 어느 한 사람도 그를 무죄라고 말하지 않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로 그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끌고 나갈 자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가 무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사람인가 질문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해방자는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바다를 가르고 불기둥과 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강한 장군입니다. 갈렙과 같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는데 어느 한 사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너희들의 인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3장에서 해방자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해방자고 100%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모습과 고레스의 모습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는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그 내시처럼 과연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질문하고 또한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다시 가보시면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마차에서 내립니다.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저기 가서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 세례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세례합니다. 손으로 물 씁니다. 물에다 손 씻습니다. 쿰란 공동체 가면 그 사막에 물 없는 곳에서 물 받아놓고 몸을 하루에 두 번씩 씻습니다.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환관장이 받은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은 세례라는 겁니다. 어떤 세례냐면 그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환관장이 받은 세례라는 그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의 사건이 이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바벨론 포로 해방은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고 매맞고 십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5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지금 이사야서 50장 계속 뭘 얘기하냐면 너희의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죄의 해방이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모든 사람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3장하고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걸 제시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는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고치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또 한번 철저하게 도륙을 당합니다. 돼지머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이 교회에 있는데 코스코에서 그 광고 잡지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라는 겁니다. 근데 첫 광고 페이지를 펴니까 제가 그 마블 만화의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 요새 이제 영화 만드는 그 광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가 뭘 광고하는 거냐면 그 체크, 우리 요새 이제 은행에서 체크 프린트 하지 않고 그런 데다 하면 굉장히 쌉니다. 뭐 반값 이하로 체크를 프린트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코에서 체크를 프린트, 은행 체크를 프린트 해줄 테니까 와서 이제 그거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그 광고를 유심히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미국의 뭐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의의 사도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뭐 엄청난 자입니다. 그게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런데 그 체크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광고지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는 체크를 갖고 있게 강하다 그렇게 가르쳐주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캡틴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어떤 어려움에서 빼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고 캡틴 아메리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주고 도와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하다 보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용서하면, 죄 용서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건 강함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찬양입니다. 기쁨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만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해결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걸 우린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린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그 영어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 유대인 이름이 last name이 코헨입니다. 코헨. 제가 한번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너 last name이 코헨인데 코헨은 코하임, 코님 해갖고 제사장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집안에 제사장이 있냐? 너 제사장 집안이냐? 그랬더니 상상 외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자기 집안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 집안이 제사장인지 너가 어떻게 아느냐? 2000년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입으로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유대인 중에도 많은 사람이 코헨이 있는데 이 이민당국 들어올 때 그 유대인들이 영어를 못하고 처음에 못하니까 뭐 코한 이랬는데도 전부 다 코헨으로 써서 코헨이 많지만 자기는 진짜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담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그러면 제사장 가문이면 너 회당에 가서 죄의 용서를 요새 어떻게 회당에서 받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얼굴이 약간 달라집니다. 달라지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건 회당마다 다른데 용기뻐 대속죄일에 어떤 회당에서는 라삐가 죄의 용서의 그 축복의 그를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 어떤 회당은 라삐가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누구라고 했으면 라삐입니다. 라삐는 율법적으로 보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생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요새 또 어떻게 용 깊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다가 제가 닭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닭 잡아갖고 닭 머리에다 세 번 돌리고 닭에게 죄 전가해서 그 닭 죽여서 죄 용서 받지 않느냐 했듯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합니다. 엄밀하면서 죄 용서가 안 됩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성전.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전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죄 용서 받는 그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그 모세오경에 나온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자선하는 것 이것으로 죄 용서의 확신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최고의 자선가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닭 잡으면 그 닭을 죽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돈을 모아서 구제합니다. 그리고 용기퍼 그 대속죄일날 되면 맹세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집에서 설거지 1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봉급을 받는데 봉급의 반을 회당에 6개월 동안 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아내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용서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 용서받는 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년이 되면 2017년이 되면 또 한 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수많은 자선을 해야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수많은 맹세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의 용서를 받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유대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죄의 용서에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게 우리 교회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린 죄의 용서에 대한 자유와 감사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은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못 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입니다. 거저 주어졌게 거저 용서했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믿는 자는 죄 용서받았던 그 간단한 논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사야서 53장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침뱉음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고난을 당했고 죽었는데 그 죄에 대신 죽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누리고 사시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은 춤추고 그들은 감사하고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12절.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해석하기.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그를 죽인 자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강한 자, 존귀한 자 된 예수에게 그의 백성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어떤 중요한 걸 보여주냐면 구체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하시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무지하지만 이 비밀을 조금 알았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죄의 해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